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선지서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부담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신랄하게 정죄하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소선지서, 그리고 에스겔, 에레미야, 뭐 이사야, 대선지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징계, 심판, 회개, 회복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이 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전체적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징계나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징계나 심판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회복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심판과 징계라는 과정, 단계를 거쳐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회복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징계, 심판,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런 징계나 심판이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다면 얼마나 참담한 죄악 가운데에서의 삶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먼저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이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성경에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든지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내 마음에서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포도송이, 무화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어떤 일에 대한 축복의 결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보면 이 의인이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사람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상이 지금 경건한 자가 그 당시 없었다,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이런 괴악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잘 보고 있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이다. 이 악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사회상은 몇몇 사람들만의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타락하는 그런 사회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뭐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모든 사람이 사회 어떤 리더, 다스리는 자,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회상을 정말 잘 신랄하게 비평하고 신랄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서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그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서 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제사장, 위정자, 관리들, 그리고 뭐 귀족들,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합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 부패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완전 타락한 것을 전적인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타락상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여러분 사회에서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 그 사회에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죠? 암만 그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라 그래도 그래도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이 좀 그래도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을 법한 것이 일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지라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가시 같고 가장 선하다고 최상급이죠.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시 같다가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 울타리가 뭐예요? 찔레하고 가시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아버지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찔레 가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찔레 울타리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자고 가장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는 정직한 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회가 바로 이 미가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남유다가 거의 막바지에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마지막 망하기 전에 바로 그때 이 처참한 이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시와 찔레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복의 정반대가 가시와 찔레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겪어야 되는 것은 가시와 찔레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 찔레, 가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픔과 저주의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와 찔레 같은 것인데 이런 것보다도 더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상이다. 심지어는 이 가장 선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없고 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의인이 없나니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이 이 사회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파수꾼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입니다. 파수꾼 선지자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의 앞날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한다. 징벌을 받는다는 거죠. 죄값을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징벌받는다는 거죠. 형벌받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날이 임하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다. 아우성거리고 어떻게 돼야 될지 혼돈 가운데 confusion 영어로 confusion 혼돈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뜻과 그런 걸 모른 채 하나님의 징계와 가시와 찔레 같은 고통 속에서 그런 저주 속에서 징계를 맞게 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목적 잃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막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 아픔을 당하는 분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거의 컨퓨전이에요. 혼돈과 괴로움과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방향, 어떤 디렉션을, 어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고 성도님들이랑 상담을 합니다. 근데 교회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은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말을 쓰기는 싫지만 소통한다. 저는 교회에서 이 소통이란 말이 잘못 아비유스에서 잘못 사용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진정으로 자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한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말 안 해요. 성도님들한테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 아픔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세요. 목사님, 절대 비밀입니다.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이 말씀 하지 마세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다수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방향을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 그래서 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과 이제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그 아픔이 컸길래 저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의식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바른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찔레와 가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방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목표, 디렉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혼동합니다. 그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번민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에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심지어는 뭐라고 됐어요? 내 아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자기의 입을 지키고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신뢰하거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내에게도 가장 인간관계 최소의 단위 가정까지 그 가정 안에서도 불신하는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완전한 타락한 전적인 타락한 상황, 그 사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타락의 한 일면이다, 단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가 가장 가정이라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소한 단위에서도 신뢰 관계를 가져야 될 그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 이 타락상이라는 것이 죄의 타락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죄의 타락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적으로부터 영적 타락부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은 전 사회에 다 미치고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에서 가장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아주 가장
가장 작은 어떤 관계 그런 유닛 안에서도 마땅히 신뢰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과 타락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결과가 그만큼 파장력이 넓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내가 짓는 어떤 한 죄가 그거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어집니다.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회의 면이나 내 삶 속에 어떤 영역 속에 그 죄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다 차단이 되고 깨어지고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되는데, 이 브로큰 릴레이션십, 한마디로 말해서 이 브로큰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런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도 단절된 관계로 다 갖게 되고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파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아파하고 그런 정말 전적인 타락과 그런 어떤 부패 상태에서 타락하게 될 때 사람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벌써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혼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해결점이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모습,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7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은 but as for me, 이 but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가운데 징계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태, 혼돈의 상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목적의식과 그런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신뢰까지, 불신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도 그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ut as for me, 그러나 나에게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그런 situation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건 구태여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면 믿음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 없어도 그건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볼 수 없을 그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의 그 결과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의 바라봄의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죠. 다른 바라봄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지 못해도 나만은 이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액션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러한 정말 혼돈 속에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다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그 방법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려면,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범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가 아니라 이 선지서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런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심판, 징계 이런 걸 가다가 꼭 자기들의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를 종용해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백성들이 이 회개를 거부하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솔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 참다운 회개를 할 줄 알 때,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방법인데, 그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방법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내가 뭐 자존심을 뭐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셨고 자녀들 있죠. 근데 자녀들의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녀가 만약에 자기의 잘못한 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아빠 나 엄마 나 이건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이거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이런 녀석이 다 했나?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로서. 그리고 얼마나 보기가 좀 그렇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자기 잘못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이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또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뭐 세우고 뭐 하나님 이거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즉시로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그래야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리니, 범죄하였으니,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진노를 당한대요. 여기서 보면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진노를 당하고 심판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니, 이 광명 빛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우리를 비춰줘서 광명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신실을 그의 공의를 경험하며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에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절에도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쓰러지고 좌절하고 죄를 질지라도 이거죠,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빛, 나의 빛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바로 회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광명의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그 빛 안에 거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고 빛 가운데 거주하며 그 빛 안에서 주님과 사귐을 펠로우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사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빛이 나의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좌절하는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소망이 끊긴 자의 삶을 살다가 반전이죠. 완전한 반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다고 합니다. 대적들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 그리고 진흙같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11절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회복이 나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 저 이산에서 저 산까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오시고 너희에게로 모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놀라운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기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는 이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도 이 회복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할 이 회복은 단순히 민족적인 회복, 단순히 어떤 영토적인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토나 이런 의미나 이런 것은 상징적인 참된 회복을 경험할 그의 백성들이 결국 경험할 그 회복을 미리 이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참된 회복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한 참 회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